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네. 자,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베델에서 감사의 단을 쌓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맥자, 추수추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할 때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되게 이제 여름에 나와서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마감하기 전에 중간에 우리들에게 수확을 얻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한 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7월 첫 주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돼서 딱 반에 온 겁니다. 이제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수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한 해가 여하튼 이제 7월로 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받은 우리에게 있었던 수확, 여기서 받은 우리가 가진 은혜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사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휙 지나갑니다. 7월에 여러 가지 일들이 7월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쉬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쉬어라. 잠시 한번 돌아봐라. 너가 뭘 얻게 됐는지, 너가 모든 무엇을 첫 열매로 거두게 됐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의미하고 맥추절은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바로 이 맥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로 좋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 나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따라 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게 없는데요? 나는 많이 거두지 못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거두고 나는 요거밖에 못 거뒀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거두었는가에 따라 맥추절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면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바로 맥추절의 의미처럼 사실 그가 맥추절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힘들 때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단을 쌓기 위해서 야곱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오래 기도하는 것으로 감사를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니 무슨 감사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요. 베델까지.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데 무슨 세겜에서 베델까지 감사하러 가요. 그러나 그렇게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감사예요. 기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감사인데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데 단을 쌓아야 되겠다. 단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의 감사는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가 특별하고 그리고 그의 감사가 정말 정성스러웠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어떠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는 자신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정말 그때는 얼마나 괴로웠는데,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길에 옆에 계셔주신다는 것, 옆에 있으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과 그리고 편안함과 그리고 정말로 인도함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그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을 기억한 것은 그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환난 날에 응답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정말 가는 길에서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일까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좀 특별한 기도를 위해서 저 북한산 그 산 자락 밑에서 한 3일간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먹고 먹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텐트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치고 그리고서 3일 동안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북한산 그 바로 안쪽인데 북한산 바로 안쪽에 이 큰 산이 이렇게 있었고 그 바로 밑에서 이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틀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늘 이제 첫 번째 날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날이니까 이제 저녁이 익숙해졌어요. 이제 해가 이렇게 뉘어 지어가는 이렇게 경치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 성북동 월계 상계 쪽이 한눈에 펼쳐지는 거에서 해가 이렇게 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다가 나중에는 막 아주 안타까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산 위에서 소리가 들리지 하고서 소리가 들리는 쪽을 이렇게 보니까 아 글쎄 저녁 시간인데 사람들이 그 산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다가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북한산의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길을 잊어버리고.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 다르잖아요. 내려올 때는 어떻게든 내려오긴 했는데 이 밑에서부터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근데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여자 몇 명과 남자 몇 명인데 막 자기들끼리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게 이렇게 깎아지른 곳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프레쉬를 들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해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오두가도 못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올라갔던 그대로 저도 뭐 산을 잘 타는 건 아니지만 아래서 보니까 그 희미한 그 햇빛에 길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길에 프레쉬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 꼼짝없이 여기서 큰일 날 뻔했는데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래까지 내려가는 길은 또 한참이지만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 길은. 그러니까 이제 프레쉬를 들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생각해봅니다. 해는 떨어지지요, 내려가지는 못하지요,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사람들은 있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제가 도움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고난에 제가 응답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외로움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더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실 내가 이 산기도를 하게 된 거는 아마 이들을 위함이 아닌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엉뚱하게 거기 누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응답하는 거예요. 누군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제가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 위험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심인 것입니다. 야곱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정말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집을 나와서 정말 객지 생활을 하고 천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자수성가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처음엔 빈털터리로 집을 떠났는데 근데 이제는 온 가족과 또 재물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들으셨구나. 정말 들으셨구나.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이루고 있을 수가 없는데.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이루고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그 앞절을 살펴보면 이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감사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계기가 있어요. 감사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동행하심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를 드려라 라고 야곱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야곱이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지 만약에 그런 말씀이 없었으면 그는 하나 잊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알고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시킨 일이더라고. 야곱이 그냥 정성이 이렇게 넘쳐서 내가 베델까지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셨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걸 다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갈 것도 정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미도 정해주시고 에서의 낯을 피한 것도 지금 생각나게 하시고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나게 해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감사를 내게 드려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때로 얼마나 이게 엎드려 절박깁니까? 예? 내게 감사해라. 얼마나 좀 민망해요. 그냥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넌 내게 감사해야 돼. 넌 네가 누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니? 넌 내게 감사해야 돼. 그리고 감사할 것도 딱 정해주세요. 아 하나님 제가 여리고로 가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세겜에 있는데 다시 갈대아 우르르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 너는 베델로만 가라.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베델로 가. 그러니까 딱 장소도 정해줘요. 그리고 의미도 다 생각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감사를 받고자 바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만 보면 야 하나님 너무 좀 치사하다. 도와주실 땐 언제고 이젠 또 갚으라고 하시네. 그냥 도와주시는 걸로 끝내지 무슨 감사를 드리라 그래. 좀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달라고 하시는지, 넌 내게 감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장소도 딱 지정해서 너는 그리로 가야만 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얼마나 도우심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화는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구해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주시고 복주시려고 바로 그것을 붙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호주에 있는 한 마당의 장면입니다. 호주는 마당이 우리 마당과 같지 않고 무슨 숲 같아요. 호주에 사는 어느 아버지가 마당에서 자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평화롭게 오후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문득 마당에서 놀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엎드려라. 놀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아들아, 엎드려라. 그러니까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엎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한테 기어와라. 그냥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빠 하라는 대로 엉금엉금 기었어요. 그리고 좀 기어오니까 아들이 이제 일어나서 아빠한테 뛰어와라. 아들이 정말 아버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열심히 뛰어서 아빠한테 탁 안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잘 놀고 있는 애를 아버지가 이랬을까요? 이제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아들이 놀고 있던 것을 탁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 희한한 구렁이가, 희한한 뱀이 혀를 날름날름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들을 그냥 당황하게 한다든지, 저기다 뱀이다 뱀이다 막 그랬다든지 그랬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당황했을 텐데, 근데 아버지는 침착하게 엎드리게 했고 그리고 기게 했고 그리고 뛰어오게 했습니다. 위험을 피하게 한 거예요. 때로는 그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그것을 씨름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더 피해가 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는 복잡한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세겜이었는데 딸 디나는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이 가해자가 딸을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합의는 둘째치고 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럼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딸을 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도대체 자기 아들 도대체 무슨 계획인가 해서 그냥 또 그런 아들들이 이 동생의 결혼을 또 허락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 추장이었던 가이자가 세겜 지역의 추장이었는데 이 세겜 추장이 또 그럼 또 다 할례를 받겠다고 또 남자가 또 다 할례를 받았네. 할례를 받아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 야곱 이 가족을 우리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들을 우리가 또 다 죽여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딸은 어려움 당했죠. 아들은 문제를 일으켰죠. 주변 이웃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이 상황에 처해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게 감사를 드려라 라고 말한 거. 매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서 싸우라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든지 구원을 요청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내게 감사를 드려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게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어요. 감사를 드리겠다고 베델로 온 가족을 이끌어가는 이 야곱 가족을 그 인근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발언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신기하게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겜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걷어가지고 떠나가는 그 야곱 가족들에게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들과 하여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인근 고을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왜 지금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지? 하나님이 그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맞서 싸우게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내려놓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두려움을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의 그 복잡한 이 인척관계와 연관관계와 여러가지 복수와 그리고 안갚음의 모든 관계에서 다 떠나갈 수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감사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만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너무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간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 더 이상 발 뒤꿈치를 붙드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 뒤꿈치나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바로 베델에서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한 사람을 통해 많은 민족이 나오겠고 너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내게로 돌아올 거다.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문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해 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야곱은 이렇게 감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베델의 세겜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저 내가 감사할 조건이 돼야 감사할 수 있다면 웬만해선 그렇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면 그런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반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나요. 감사를 찾아보면 생각이 나요. 감사를 찾아보면 그 속에서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감사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은 그 은혜가 더욱 넘치고 넘치고 커지고 커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날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사상 최고가로 경매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작품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 제목은 The Scream인데 아주 절규하는 이 작품이 경매 사상 최고의 1억 1,992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56억 원 계산하기도 어려워 1,356억 원 소더비 경매 사상 최고액이었어요. 이때까지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이 팔렸습니다. 누가 사갔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누가 사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팔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팔았는가 하면 그의 친구 토마스 올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올센의 아들 페데르 올센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팔았어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왜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뭉크가 자기의 후원자이고 친구였던 토마스 올센에게 이 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 그림을 간직했어요. 이 그림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이 그림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그림을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감당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친구가 뭉크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관한 걸 이 아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경매에 내놓은 거예요. 경매에 내놓으면서 소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이 작품과 함께 해오며 힘과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소유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내놓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뭔가 이상한 힘과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절규인데 보기에도 지금 화면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불이 좀 약해서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비상식적인 길에 대한 이 저도 미술 전문가가 아니라 그림을 어떻게 잘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하늘은 그냥 울렁울렁 거리고 있죠. 그리고 소리치고 있죠. 이게 강인데 강의 흐름은 아주 기묘하고 그리고 또 다리의 모습은 그리고 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 정말 이 절망감을 표현한 것인데 실제로 뭉크는 자기의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 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해질녘이었고 나는 약간의 우울함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빛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멈춰선 나는 죽을 것만 같은 피로감으로 난간에 기댔다. 그리고 빛빛 하늘에 걸친 불타는 듯한 구름과 암청색 도시와 피오르드에 걸린 칼을 보았다. 피오르드는 도시 이름이다. 내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그때 자연을 관통하는 그치지 않는 커다란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리고서 이 그림을 그린 거야. 그가 아주 행복해서 아주 절정의 기쁨 속에 그린 그림이 최고가를 올린 게 아니고 그가 가장 고통 속에 가장 절망 속에 가장 두려움 속에서 그렸던 그림이 가장 높은 이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은 빨리 잊혀지기를 원하고 그 시간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때 행했던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족적이 되고 가장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이러니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렸던 그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그림을 소장한 친구 그리고 그 그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볼 때마다 에너지와 힘을 얻었던 그 아들의 친구의 아들 그들이 바로 그 귀한 가치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감사하지 못하면 주님을 믿었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주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 갔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 나갔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 직장을 다닌다는 것도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교회에 나갔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떤 삶에서든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 부모가 감사했기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됐고 또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유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못 견뎠다면 아무 의미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에 버틸 수 있었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었고 나중에 그것을 받은 자가 그 가치를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감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 인도하심이 맞아, 그래 함께하심이 맞아, 그래 나를 주님께서는 도와주셔, 그 감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래서 사명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의 일에 굳게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가치를 이 그림보다도 더 큰 것으로, 기껏해야 천억 원밖에 안 돼, 천억 원도 많긴 하지만 많아야 천억 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감사의 가치는 얼마겠습니까? 셀 수도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